돌아선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먼저 세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축제들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는데요. 혹시 나는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 곳곳의 상황 가운데 또 가까이에 있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나와 관계 맺고 있지 않은 사람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 직접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무감각이 제 양심 가운데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장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를테면 일어나서 내가 할 일들,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좀 끝나면 적당히 좀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가, 뭐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보고 싶은 좋아하는 뭐 축구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큰 고민 없이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큰 문제가 생길 때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제 자신을 좀 곰곰이 돌아갈 때내 삶에 있어서 급하거나 또 내가 돌봐야 되는 부분들, 또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있지만 굳이 나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저의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안위, 그러니까 편안함의 모습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포커스로 두어서 주변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복음, 또 내가 들어왔던 복음, 그 엄청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것들을 녹여내고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할지를 관심 두지 않은 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제 모습을 볼 때의 불편한 모습이 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인생이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금방 다시 온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다루어 가시는 혹시 내삶 가운데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각 없는 또내 모습이 또한 보인다면 그 모습까지도 우리 가운데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1절에 바산이라는 지역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에 보면 북쪽에 있는 목초지인데 현대에는 구글을 이렇게 검색하려고 하면 골란고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토양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목초지로 훌륭한데요. 그래서 바산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소들이 특별히 이렇게 목초지가 이렇게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살진 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산의 암소를 살진 암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그들이 그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부인들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무엇으로 배를 채웠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땠나요? 성경에 보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눌렀대요. 압제했다고 말하고 있죠. 부, 돈 자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쁜 게 아니죠. 정당하게 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모습은 힘없는 자나 가난한 자의 눈물로 착취된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내들이 직접 착취하진 않았겠죠. 오늘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표현을 보면 당시 아내들이 직접 착취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남편을 이용해서 시켜서 그들의 요구를 채우고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함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1절로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간접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 모습은 오늘 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 죄를 억지로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 자체를 보면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일까요? 왜 그들이 눈에 피눈물 나는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착취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애써 모른 척할 정도로, 아니 그걸 넘어서서 인식조차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의 평온함과 지금 누리고 있는 고요함의 정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어떻게 보면 되게 태풍같이 급하게 오는 이 심판의 모습이 참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소선지서로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로 그들을 잡아갈 때 실제로 이 코에 그 고리를 걸어서 낚시,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낚시바늘 이렇게 코에 꿰듯이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노예처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은 이제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뒤처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공포하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민족이었는데요.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잔인함이죠. 오늘 1절의 바산의 암소들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무런 뭐 없이 방관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만약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바로 그냥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들에게 지난번에는 하나하나 점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단어에 비슷한 그러한 발음이 비슷한 것들에 대한 그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야,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십니다. 6절에서 제가 11절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보면 너희의 일을,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먹은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였겠죠. 양식이 떨어지고 그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하는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곡식 농사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서 알겠지만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려면 그 직전에 2월에서 한 4월 정도 경에 늦은 비가 꼭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밀을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죠. 8절에 마시는 물도 부족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곡식에 해충, 곰팡이가 이렇게 펴서 못 먹는 것, 그리고 또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생존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릴레이 금식하면서 뭐 하루 금식하시는 분, 또 더 금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식하면 더 알겠죠. 하루만 금식해도 참 힘들고 그래서 이틀, 3일 아니 정말 수 달을 만약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로서 바라볼 수 없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10절에 전염병 보게 되면 그들의 가축 보게 되면 가축은 그들의 생계를 또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돌림병 이제 가축들이 축축 픽픽 쓸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죠. 11절은 더 가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끔찍하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다 재로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6절부터 쉬지 않게 숨가쁘게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재앙들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은 사실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뜨렸을 때에 오는 어떠한 불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대가, 사인, 신호였습니다. 단순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 그들이 겪었던 재앙이자 그들이 눈으로 보였던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거냐면 그 재앙을 딱 보는 순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연의 재해 또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우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귀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왔던 재앙 그런데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눈높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과 물을 걷어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목민이었는데요. 소나 양을 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싹 보이는 눈으로 보였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평온해 보이는 농작을 이렇게 벼를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안정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보이는데요. 바알이라는 태풍, 번개, 비를 내리는 신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나안 신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은 역설적으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너희가 지금 힐끔힐끔 보고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이 그 평안과 풍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또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주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죠. 먼저는 그들 눈앞에 오늘 2절에는 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질 이 앗수르의 심판과 같은 완전한 멸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앙을 보면요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바로가 한 가지에 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 개, 이파, 돌종우, 매극자 하나하나의 그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글자만 이야기했는데 그 재앙들 하나하나에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돌이키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 때 잘 보셨죠? 마스크, 처음에는 양보하고 가져가는 것 같지만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납니다. 사재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면 싸움도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마치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좀 더 웃돈을 주고 어느 정도 재앙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는 뛰어넘고 나는 그런 재앙들 처음에는 살짝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점점 완악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이 보이게 되는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에 의존하는 마음속으로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모습 가운데 진짜 내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의 그 감사 또 자존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카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출신이고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는 내가 세운 업적들 그것들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위시해서 그것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성공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첫 번째와 나누었던 또 그들에게 완전한 재앙이 멸망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유혹되는 그러한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라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이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짖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잘못됐냐면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다음에, 그쵸?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 1세, 지금 2세이지만 1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베델을 이렇게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놓은 신이야. 이 신을 섬기면 괜찮아라고 백성들을 세뇌시키는데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남유다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가게 되면 자꾸 거기에 가게 되면 남유다와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번 물러서서도 너희들 지금 예배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 예배하는 거 아침마다 희생 제사 드리는 거 또 3일마다 너희들 11조 드리는 거 그거를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제사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법,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사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우리는 선택하던 민족이잖아. 이 고리가 그들의 길로 하여금 죄를 끊임없이 짓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양심에 마취제를 놓고 점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드리는 것 다른 사람 돕는 것은 3년에 한 번 원래 11조 드리는 건데 3일마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어떠한 사람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떠한 각종 예배를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열심이죠. 그러한 열심을 내면 그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인데요. 와,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 잘 믿어?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는 점점 내속 안에 곪아가는 부분을 점점 더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대해서는 듣긴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가 마사지 받는 것처럼 그 받을 때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조금 지나면 시원하네라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깊은 부분까지 다뤄지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참석하는 것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에 머리를 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결국에 그것들을 놓치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의 머리를 들면서 나오는 것은 만족과 우리의 영광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 내 생각이 더 확고해져 가는 모습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내 가치관이 깨져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겸손히 듣는 모습이 여러분 사라져 갈때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 열렬한 그 예배를 꾸짖는 것은 사실 잘못된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친다라고 하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렇게 회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오늘 찬양에도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드리는 행동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삶과는 여러분 다른데요. 율법적인 행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나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먼저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이 깨질 때에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쌓아왔던 내 논리, 합리화를 다 깨시고 하나님 앞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 예수님께 하듯 그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또한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절로 믿으러 볼때 부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들에게 대하는 행동일 것이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힘 없는 자들에게 대하는 행동의 모습일 텐데요. 만약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 돌이킴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5절에 드렸던 수은제 받을 수 은혜를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땡스기빙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낙헌제 헌신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제사가 결국 내가 깨지지 않는 데에서는 5절에 불살라 드리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드리는 하나의 퍼포먼스 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비판하고 비꼬는 겁니다.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철저한 내 소견, 내 논리가 부서져야 한다는 건데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감사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굽의 심판, 광야에서 백성들의 그 심판을 아모스 시대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 영역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지금 이 젊은 시기부터 치열하게 주님 앞에 부서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스킬을 배워가며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 잃더라도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목숨만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 속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신지를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도 해보고 말씀을 그렇게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었을 텐데 교회 생활 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잠깐의 그 모습 생각이 어쩌면 저는 정직하고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경의 사실은 양쪽의 발을 다 담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 기억하시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마음은 여러분 예배까지도 이용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타락하게 되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선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죄악들은 그것들을 이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산의 암소처럼 심판의 앞에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저 평화로운 내 모습, 굳이 문제 없는 내 모습에 듣지를 않는 거죠.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은 아모스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따뜻하게 회개하러 요청하러 오시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은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에 서도록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봤듯이 이미 주신 진리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와 성정을 같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루어 가셨던 진실되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수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 진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너의 수치, 부끄러움 또 너가 회개하면 돌이켜야 되는 그 모든 부분까지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이후에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마주하기 힘들었던 지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순종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 찬양, 예배, 또 큐티 기도는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법칙으로만 생각됐던 정의, 공의, 인권, 균등함, 공공성, 의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예배와 관련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반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고집스러운 불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심판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공포심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일, 학업, 사역, 가정이 순탄하게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스스로 막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의 삶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다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 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살아 나아갈 때 우리가 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가요? 세상의 직업도 나아가면 여러분 수많이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사회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앙 지키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영역에서 내가 이 공부 마치고 좀 취업하면 멋지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바라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막 스스로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내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연습, 그 속에서 깨어지는 연습이 계속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바산의 암소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는 저 어른들처럼 저 사회 구조에 있는 불합리한 그 시스템에 누구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되지? 아니요. 어느 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위로 더 올라가려고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 그래서 순진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막 그런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시대에는 내가 열심히 선포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개인, 저 자신의 개인의 회개만을 요청하려고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내 삶에서 복음이 십자가 그 수치, 그것을 넘어서는 그 부활,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 내 자신의 스스로 기대로는 전혀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이제는 진짜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쳐지지 않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으로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간극을 계속 우리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교회 예배 안에 회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내 더러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흙투성이 같지만 이 진흙탕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몸부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형편없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예수께 한번 복종해 보려고 그 발악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또 결국에는 인정하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이용하고 선민의식을 이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데에 이용하고 중요한 관계, 돈 앞에 타협하도록 놓여 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은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민과 치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바산의 암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을 곳이 못 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냥 사역해야겠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시대에 타협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신앙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선다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지금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선다는 것 힘들지만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다룰 때 스스로 약하다고 우리 자신을 치부하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약합니다. 이 고백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쳐놓았던 신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 영문 밖에서 보이지도 않지만 참 말도 안 되지만 저 멀리서 보이는 예수를 따라서 다 잃을 것 같지만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곳은 저 멀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가 선 곳이고 내 가장 수치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그 십자가 위일 것입니다. 포장되지 않는 내 모습이죠. 아모스는 오늘 아무리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 하지만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형대와 같은 끔찍한 십자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들,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를 믿을 만하고 내가 너를 내가 더욱더 너가 더 무엇인가 나한테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저 자녀여서입니다. 신명기 7장과 9장에 나와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닌 거죠. 그분이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꼭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하는 그 돌아섬, 만만치 않고 또 가벼운 것 아닌 이 돌아섬,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후에 집중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남은 한 주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